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6장 좀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6장이 나름대로 하나의 그 요한계시록 전체로 본다면 분기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특별히 6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예비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계시록을 보시면 참으로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장부터 그 미래에 펼쳐질 역사에 대한 기록이 쭉 이 요한계시록에서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지금이 그러한 미래이고 우리가 오늘날 이제 있는 일, 즉 교회의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 아주 그 오지에서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오늘날에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좀 신기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듯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좀 세심하게 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좀 독특한 의미들, 흔치 않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중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이 가운데 어떤 것 하나도 역사와 일치시킬 수 있는 지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에 여기에서 예언에 대한 두 가지 커다란 해석 방법, 그러니까 미래주의적 해석 방법과 역사적 해석 방법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적 이론은 모든 예언은 역사적 사실로 역사와 일치될 수 있는 견해를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인데, 역사적 견해를 취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이 내지는 어떤 그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본다는 것은 아주 매우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천년 주의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역사에 꿰어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 결과 예언에 대해 약 50가지 해석 방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50가지 해석 방법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강조하는 이 왈브루드 박사가 있어요. 그분에 의하면 이러한 것들이 역사적 해석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중에서 49가지 해석 방법은 잘못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 그 나머지 하나마저도 오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학교는 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역사적 견해 내지는 무천년주의적 견해에 맞추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때로 우습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터무니없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사단이 무적행위에 떨어지게 되리라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천년주의는 그것이 이미 실현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 그러면 오늘날 횡행하고 있는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결박하고 있는 쇠사슬이 매우 길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자네가 긴 밧줄로 소를 묶고는 그것을 넓은 들판에 풀어놓아 풀을 뜯어먹게 하는 것과 같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교수님의 설명에 저는 다음과 같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박사님, 저는 사단이 굉장히 긴 쇠사슬로 결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닥치는 대로 먹잇감을 삼키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렇듯 역사적 견해를 따르는 것은 성경의 일부를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꼴이 되곤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요한이 우리가 지금 장차 일어날 일들 앞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 따라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6장부터 20장까지의 모든 기록은 계속 미래에 대한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연대순으로 이루게 되고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매우 일치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러한 사건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을 역사와 일치시킬 수 없으니까 말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봉인을 떼는 건데 신마를 탄 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일곱 인봉한 책을 개봉하시게 되는데 그중 첫 번째 인을 떼시게 되는 겁니다. 자, 6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보며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순서에 따라 모든 인봉을 개봉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계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그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네 사람의 말탄자가 앞으로 이러한 경우에서 전진을 하는데 그분께서는 봉인을 떼시면서 와라, 오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다른 성경을 보면 와서 보라, 그러니까 초청하듯 초청의 어떤 암시적 의미가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라, 여러분 이것은 거기에서 보면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순서가 하늘로부터 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좀 더 올바른 번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들었다는 것을 말함으로 이것을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신말 탄자들의 상징에 대한 해석을 위한 노력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를 야기시키게 되는데 주석가들 사이의 유력한 해석은 그가 그리스도를 나타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시편 제45편과 요한계시록 제19장으로 예를 들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천년주의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성경 강해자들은 신말과 그것을 탄 자는 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에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스코트와 아일런사이드 그리고 제퍼 왈브루드, 우드브리지 그리고 펜데코스트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견해를 주장합니다. 매기 목사님 역시 이러한 견해의 주장의 일치를 보고 계시죠? 인을 개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자세를 바꾸어 말에 올라타 앞으로 가신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이 매우 모순되고 믿을만한 견해가 못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처럼 위장행동을 하게 될 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의 통치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매우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불법이 난무하며 정부는 자기들이 의도하는 대로 통제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가 장차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 오실 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인데 저 그리스도는 이 악한 모습으로 여러분 절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의 사자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지 뭐 악하고 뿔나고 뭐 어두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악마의 형상인 뿔이 달렸다거나 말굽이 갈라질지라도,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도 이런 적그리스도는 아닐 것이다는, 너무도 사치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아름다움과 매력적인 모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가 자신에 대해 주장하는 이름 때문에 그를 추앙할 것이며 세상은 그에게 갈채를 보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때 세상은 엄청난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찬송을 함께 나누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은 인간에게보다 흉포한 무기의 개발을 부추김과 동시에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 세계를 하나로 단일화시키고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샤의 출현을 기다리게 할 정도의 커다란 고통에 처하게 된다라는 예언을 한 것을 매기 목사님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셨든지 인용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표방하고 나오게 될 모토가 세계의 단일화와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주제가 적그리스도의 탄생에 나름대로의 신호탄이 되는 거죠. 저는 만약에 그가 누구든지 그러한 모습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여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제시한다면 그가 하늘나라에서 온 사자인지 아니면 지옥으로부터 온 악마인지에 대해 물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도 평화가 구현되기를 원하고 평화의 유지를 위해선 수많은 돈도 쏟아 부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문제 삼을 수 있겠어요? 그건 문제 삼지 않죠. G.K. 체스터톤 박사는 이러한 사실을 주장을 했어요. 우리 시대의 커다란 모순 가운데 하나는 평화주의를 가장 많이 부르짖지만 전혀 평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날 평화에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평화와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전쟁과 기근과 강도와 그 모든 옳지 못함의 소문은 지금도 너무도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신문에 세상의 평화와 인류의 복지를 염원하는 간절한 소망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그러니까 한 70만 달러에 이르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자신의 부동산을 유엔에 기증하는 한 사람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기 목사님은 그녀가 잘못된 목적을 위해 그러한 많은 돈을 바쳤다는 것을 당신이 좀 말하시고 싶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70만 달러 아니 수백만 달러를 주고도 평화를 살 수 없기 때문이라 하는 거죠. 우리는 평화를 위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수십억 달러를 썼지만 우리나라도 뭐 유엔 평화사절단으로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 있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평화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 주변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재정이 풍부한 사적인 기관 가운데 하나인 포드 재단은 자신들의 재산을 마침내는 세계 평화와 정부 조직 및 삶과 교육 현장의 환경 그 개선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선언했어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더욱 나빠져가고만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을 때 그는 세상의 평화에 대해 운운할 것이며 따라서 세상은 실제는 대환란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천년 왕국이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기는 어린 양과 같이 시작되었다가 사자처럼 끝날 것입니다. 세상은 새빨간 거짓말인 평화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탄 자는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로 보좌에 앉아 모든 사건을 지시하고 네 사람의 기수들에게 말탈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리스도의 정체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한 반면 이 6장에서는 그것이 불분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말탄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을 위장하고 나타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붉은 말탄자 두 번째 봉인을 떼는 자인데 계시록 6장 3절 4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때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탄자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를 갖다 주실 때 그것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는 평화는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말이 나온 직후 곧이어서 전쟁을 상징하는 붉은 말이 지상에 나타납니다. 이렇듯이 신말 탄자가 땅에 가져다 준 평화는 너무도 일시적이에요. 진정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저 그리스도는 자신을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줄 유일한 통치자라고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지만 그것을 보장해 줄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7장 21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은 지금까지 그대로 실현되어 왔단 말이죠. 평화는 우리나라의 모든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결같이 부르짖는 공약입니다. 아니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부르짖는 공약인 것이죠. 적어도 저는 그러한 공약을 뭐 수없이 아는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너무도 많이 볼 수가 있었으니까요. 아마 이와 같은 평안과 안식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는 앞으로 없을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이리와 같은 자라고 하는 것 우리 애청자들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상징하는 광포한 붉은 말이 다시 나타나 세상을 누비고 다시는 한 적 그리스도의 평화는 계속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세계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이것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이 세 번째 봉인을 떼게 되고 거기에 검은 말탄자가 나오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볼까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을 저울에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6절을 보면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석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여기서 또다시 자기가 보고 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요한이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검은 말은 슬픔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 예레미야 4장 28절, 말라키 3장 1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기근을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8절 9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주려 죽는 자보다 남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졌으므로 아들이 찔짐같이 점점 쇠약하여 감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